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제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은 2023년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장. 며칠 뒤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안은 물론 바깥에도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때 몇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다. 네 사람이 그를 들 것에 실어매고 왔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 네 사람은 메고 있던 들 것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방의 위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를 들 것에 누인 채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이들의 믿음을 좋게 보셨다. 그리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곳에는 율법 선생들도 몇 사람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말고는 감히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곧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일어나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섰다. 그는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나갔다. 그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없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시자 많은 사람이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다. 그는 세무원이었다. 그때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 저녁을 드시게 되었다.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리새파의 율법 선생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무원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혼인잔치집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은 신랑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까닭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날의 친구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구멍이 생겨 천을 대어 기울 때 아직 줄지 않은 새천을 대어 깁는 사람이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천이 줄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옷이 더 헤어지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낡은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부대도 모두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다. 제자들은 걸어가면서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따지기 시작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선생께서는 제자들이 저런 짓을 하도록 놓아두십니까? 안식일에 저런 짓을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먹었다. 율법에 따르면 그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 다윗은 자기 일행에게도 그 빵을 나누어 주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아들은 모든 날의 주인이다.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다.
창세기 제5장.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7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개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개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개나는 70살에 마할랄렐을 낳았다. 개나는 마할랄렐을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개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0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브람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며 살던 아브람은 어느덧 7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자로 살던 아브람이었지만 그 아내 사례는 아기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쓸쓸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니라.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곧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종들 그리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조카인 롯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움을 했습니다. 강물과 풀이 있는 기름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가지고 다투어서야 쓰겠느냐? 네가 먼저 마음에 드는 곳을 택하여라. 그러면 난 네가 고른 곳의 반대쪽을 택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지요. 롯은 사해 가까운 곳, 목초가 파릇파릇한 들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나는 네게 줄 것이야. 넌 그곳에서 살아라.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리라. 아브람은 헤브론의 큰 나무 옆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제게 무슨 복을 주시겠다 하시나이까? 저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네 뒤를 잇게 될 것이야.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들의 숫자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례도 할머니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고자 하면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신이니라. 네, 제가 잘 알고 있사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약속하겠다. 네 자손은 이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니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리고 네 아내 사례도 오늘부터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고쳐라. 사라는 여왕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 세 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점심을 차리시오.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점심을 차렸습니다. 나그네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시중을 들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년 이맘때 다시 이곳에 올 터인데 그때 사라는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천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는 웃었습니다. 사라는 왜 웃는 거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저곳을 보시오. 저곳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오. 롯도 저곳에 살고 있지요?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악독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천사들의 말에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집에서 불러내어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성문을 빠져나가자마자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 덮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롯의 가족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년이 되었을 때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뻐했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씩씩하고 용감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기가 막혔습니다. 100살에 낳은 외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산 기슭에 이른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올 것이니 너희는 기다려라. 장작을 치고 올라가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지만 제물로 바칠 짐승은 없지 않습니까?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준비해 줄 것이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나이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네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숲속에 숫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그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윽고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골랐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고 사냥을 잘했습니다. 작은 아들 야곱은 얌전했고 집안일을 잘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형 에서가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갔던 것이죠. 아, 배고파. 그 팥죽 좀 나오. 에서가 말하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형의 장남 상속권을 나에게 넘겨. 그래, 좋다. 배가 고픈데 장남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람. 형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남 상속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헌칠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늙었습니다. 이제는 앞도 못 보는 장님이 된 이삭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장남 에서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축복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을 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에서로 꾸며서 장남 상속을 야곱이 받게 하였습니다. 뒤늦게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7절 말씀을 읽을 차례입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은 앞서 6절까지의 내용에서 잠언에 담긴 6가지 목적을 저와 함께 확인하셨는데요.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확인하신 분들 가운데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5가지다 라고 설명한 글을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는 태도 아주 좋습니다. 맨날 시비만 걸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이지만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들은 다음에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신약시대 초기에 율법이 완성되고 복음의 순종에서 구원을 얻는 시대가 시작되던 당시에 바울이라는 대단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닌 특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검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기서 베레아는 팔레스티나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베레아와는 다른 유럽의 지명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다른 말로 하면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네, 쫓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긴박한 상황이 드러나는 한편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고상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사적이고 고상한 사람은 그냥 네, 네 하면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고하면서 성경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 1장 2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잠언의 6가지 목적, 다르게 정리하면 5가지 목적에 이어서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우리말에는 경외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와 영어에는 이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말에 구체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담겨있는 여러 겹의 의미를 소홀히 할 위험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좋은 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단점도 예기치 못한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잠언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공감하면서 읽기 위해서 NET 성경 번역자 노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려움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세 겹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 번역자 노트는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무서움, 공포 등의 의미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고별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데 거기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를 떠나온 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말했다는 얘기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적군의 위용 앞에서 기가 죽어서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죠. 구약 성경에서 보는 두 번째 두려움은 놀라움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입니다. 악의 진짜 엄마를 알아낸 솔로몬의 재판, 그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판결을 목격한 사람들은 솔로몬에게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구약 성경에서 보는 세 번째 두려움은 높이며 공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처럼 부모를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시대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부모를 경외해야지요. 하지만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려움의 세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층위의 두려움을 모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두려움의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하여 설명한 NET 성경 번역자 주가 또 한 번 눈길을 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움을 품고 뒤로 물러서는 것, 그리고 경외와 흠모를 품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 사이에 긴장을 나타낸다. 네, 멋진 설명이죠. 지식의 근본이라는 표현에서 근본이라고 표현한 말에도 또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참으로 의미의 층이 두터운 언어 같지요. 첫 번째 의미는 시작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맨 첫 걸음에 이루어지는 일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킬 때 또 이 근본에 해당되는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7절 말씀의 상반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분별력 있는 삶의 출발점이다 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앞서 4절에서도 안다는 것의 의미가 나왔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별하여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지식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마무리 대신하여 예레미야서 22장 15절과 16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주신 질문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즉 요시야 왕이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어떤 회당장이 예수께 왔다.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셔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신 뒤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일어났다. 이 소문은 곳곳에 널리 퍼졌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과 능력의 복음은 인간 역사에서 생겨난 낡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도덕이나 관습이나 종교와도 섞을 수 없고 심지어 같은 성경인 율법과 섞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신 주님은 여전히 주변 마을로 복음을 증거하심에 바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지만 그 딸의 죽어감을 보면서 자신의 희망이 꺼져가는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대를 두고 소망을 삼았던지 또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신의 지위나 입장과 처지에 관계없이 주님을 찾아야 하고 그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격려와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그러한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먼저 18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간구하는 신앙을 봅니다. 늘 말했듯이 위기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회당장은 최선의 치료를 다 해보다가 죽어가는 딸을 남겨두고 급하게 주님을 찾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회당장은 생명을 가지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꺼이 겸손으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와 누가는 이 내용을 발 아래 엎드려 라는 것으로 봐서 최고의 겸손을 드리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의 기록이 이 사람의 이런 자세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애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의 내용인즉슨 유대인의 관원들도 믿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지만은 자기의 지위를 위태하게 생각해서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회당장인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입장은 벗어 던져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께 많이 간구드렸습니다. 마가는 이 모습도 좀 더 상세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그 소녀를 살리셨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갖게 해서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봅니다. 그냥 계시던 곳에서 네 딸이 나왔다 해서 살릴 수도 있으셨지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여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가서 그 딸을 살리심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살게 해줄 것을 구했습니다. 역시 사람마다의 믿음의 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집에까지 오시게 하는 것이 주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께서 사람들이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시신을 만져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면 번거롭게 해드릴만 합니다. 또 성경에는 물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도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로 믿고 간구드림으로 어떤 어려움이 되었든지 해결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야이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병행귀절인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9절에 이런 내용들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언제 어디서나 방해 요소는 있습니다. 이미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생명의 주님을 찾아 초청해서 모시고 오는데 그들을 가로막는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게 말하면서 야이로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죽었다. 예수를 번거롭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해보려는 것은 사실 신앙이기보다는 인간적인 확신입니다. 사람이 손을 놔버렸을 때 절망해버린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수도 있다는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미 백부장은 이것을 감지하고 주님을 찾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확신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변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는 대신 믿기만 하라 당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끝나버렸다, 소용없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주문입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주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는 약속을 주실 때 그 뒤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은 혼자 당한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 확신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믿음을 지속시켜 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처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사람들 차지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 아닙니다. 어떤 절망적인 인간의 비극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대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확신하는 창조주의 백성됨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절망을 잠재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최고의 절망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초상집은 언제나 예외 없이 절망과 탄식의 노래로 채워지고 위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천사 같은 아이의 죽음의 현장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장을 격려하면서 찾아간 집은 모든 일반적인 초상집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린아이의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더 슬픔은 컸던 것 같습니다. 8장 52절 상반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함에 되어 있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시는 주님의 죽음에 대한 탄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죽음 앞에 맥을 못 추는 인간의 나약성에 통탄해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죽음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친히 맛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죽음은 생명의 주님 앞에서는 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삭스로 죽는 인간의 죽음은 주님에게는 죽음이 아니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훈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같은 병행규절인 마가복음 8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현재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갇혀서 죽고 사는 인간의 생사가 사실 주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기를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8장 53절에 돼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는 이 아름다운 소녀가 죽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비웃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번째로는 25절 26절에 죽은 자를 죽음에서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회당장은 마침내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딸의 생명을 되돌려 받고 감격하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온통 죽음으로 요란하게 울음소리로 충만한 사람들을 진정시키시고 믿음으로 하나 된 특공대를 주님은 구성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세상의 요란스러운 것들을 다 내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친히 가지신 주님은 꼭 기도가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시키심을 확인하십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것이 곧 죽음에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물론 병행 규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죽음에 있는 자나 잠자는 자는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년은 살아나서 자신의 활동에 힘이 되는 음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소녀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고 당연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은 듯이 잠자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다리다굼, 즉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는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선 모습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먹을 것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회복된 사랑받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이처럼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